조선 안천호 선생이요.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를 정말 세워나갈 지도자가 없다고 한탄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중에 인물이 없는 것은 우리가 인물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 자신이 왜 공부를 하지 않는가? 인물이 없다고 탄식하지 말고 네 자신이 인물이 되려고 노력하라 라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는 정말 그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위기의 순간에 등장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인물인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느헤미야의 시대적 배경을 좀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2차 귀환과 3차 귀환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 그 왕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되었고요.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게 됩니다. 그렇게 잡혀갔던 그들이 이제 고레스 왕 때 처음으로 그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사를 중심으로 약 5만여 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30년 정도 지난 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에스라가 이제 학사인데요. 돌아와 보니까 이 두 번째 이제 귀환해서 그 땅에 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그 땅에 정착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고 이방 민족들과 혼인해서 살고 있었고 수많은 신앙의 그 부정과 부패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정말 정신 못 차리고 있었던 그 이유 중에 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를 하면 첫 번째는 그들이 성전은 짓긴 지었는데 그 성전에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고 그대로 폐허 가운데 놔두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 그 예루살렘 성벽이 중요하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 가장 뭐 기본적인 일입니다. 외적인 면에서 이 성벽이 없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지켜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울타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저희가 이제 느헤미야서를 공부하게 되면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 느헤미야가 그 성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렇게 돌아다닐 때 보면 남쪽 성문,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남아 있는 그 성벽 터만 훑어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북쪽은 하도 많이 침략하고 쳐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성벽 자체가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남아있는 경우는 그래도 남쪽에 있는 몇 군데가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방인들을 이방인들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들의 침략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성벽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농사를 짓거나 이래도 곡식을 빼앗기고 재물을 빼앗기는 바람에 헐벗고 굶주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이유입니다. 성벽이 없다는 것, 더군다나 성전이 바로 그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벽이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울타리가 없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서를 계속 읽다 보면 느헤미야가 그 안식일 날 성문을 이제 성과 성문을 다 성벽과 성문을 달고 안식일 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모든 상인들을 못 들어오게 막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성문을 다 닫아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성문이 없기 때문에 성이 없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아무 때나. 그러다 보니까 이방의 문화, 우상의 문화 이런 타락한 문화들이 이스라엘로 아무런 그 거침없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문화를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가 느헤미야서의 어떻게 보면 배경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런 민족적인 위기에서 다시 한번 극복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를 보시면요, 그냥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 말입니다. 여러분, 하가랴를 아무리 여러분이 성경에 찾아보셔도 찾을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에스라처럼 제사장 가문의 그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스룹바벨처럼 유다 다윗 혈통의 그 후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무 배경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포로로 잡혀온 그 이스라엘 포로 중에 그 한 명, 그 사람의 후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오늘 11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왕의 측근에서 그러니까 수상궁에 있는 왕의 측근에서 모시는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아, 술을 담당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고대 사회에 있어서 왕권이 바뀌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누군가가 독약을 그 먹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먹는 음식, 물, 술 이런 것들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맡기질 않았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관원장까지 되었다는 것은 그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노력하고 성실히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성공할 의지를 가지고요, 정말 실력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고 또 성실하게 일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오늘 여러분 느헤미야서 읽다 보면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1장에는 없지만 느헤미야서 2장 8절 그리고 2장 18절을 보시면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또 2장 18절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가 굉장히 노력했고 성실하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이방인이었고 배경도 없는 이 사람이 그 당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어떻게 보면 대반전입니다. 그렇죠? 정말 요즘 뭐 한국에 무슨 뭐 흙수저, 금수저 그러는데 이 사람은 흙수저에서 다이아몬드 수저가 된 사람이에요. 진짜로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면 복음의 핍박자였던 사울이 1세기 기독교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사도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면 형제들에게 버림받아서 종이 됐던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본의 한 기숙사에 강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방에서 감 나가는 것들을 다 훔쳐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막 나갈라 그러는데 이 기숙사에 있던 한 여학생이 왜 이렇게 귀한 책은 안 가져가세요 하면서 책 한 권을 이렇게 건넵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가 그 책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훔친 그 물건들을 팔기 시작하는데 다른 물건은 다 팔리는데 이 책만은 안 팔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도대체 왜 아무도 안 사는데 이 책이 그렇게 귀한 책이라 그런 거야? 그러면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성경책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 여학생이 귓전에 한 말, 귓전에서 떠나지 않는 말, 이 책은 가장 귀한 책인 것입니다. 귀한 책입니다. 그래서 계속 읽었대요. 그러다가 변화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나중에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요. 한참 세월이 흘러서 그가 한 곳에서 이제 붕회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그 첫날 밤에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일들을 그 고백합니다. 간증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한 중년 부인이 앞에서 그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끝난 다음에 왜 이렇게 우셨냐고 물어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기숙사에서 성경을 준 여학생이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강도를 위해서, 그 강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도우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가 출세해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살고 있을 때로 그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이 당시 왕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왕비와 술 맡은 관원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왕의 최측근입니다. 굉장히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왕을 매일 대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상당한 부를 누리고 있었을 거고 남부럽지 않은 명예도 가지고 있은 그럴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1차 귀환과 2차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부터 4절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그의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아마도 하나니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다가 뭐 방문했는지 모르겠어요,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묻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어떠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전한 소식은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3절을 보시면 큰 환난을 당하고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훼파되고 성문은 그 소화되었다고, 그러니까 성문이 타버렸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예루살렘 상황이 뭐 이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힘든 가운데 그들은 고통받고 살고 있고 성문과 성벽은 무너지고 헐고 또 불태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차와 2차 귀환한 스룹바벨과 에스라가 성전 건축뿐만이 아니라 성벽 재건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곳을 다스리는 방백들과 연합해서 왕에게 탄원서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성벽 건축이 중단이 돼요. 성전도 한동안은 짓지 못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건축이 중단되어 버려서 성문은 불이 탄 채로 성벽은 무너진 대로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바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거였어요. 1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종으로 형통하여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어떤 은혜였습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장 5절을 보시면 유다 땅으로 그가 갈 수 있도록 왕에게 허락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기도한 목적이었어요. 그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성공된 삶이나 자신의 가정이 누리고 있는 안락함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임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안락한 자기의 현상, 현재의 삶을 유지하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정말 요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한 십자가의 남은 고난을 채우겠다고, 여러분, 안락한 삶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사명의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지금 느헤미야가 하려고 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사람인데 갈등이 없었을까요? 저는 갈등이 있었다고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는요, 1세대 포로가 아닙니다. 적어도 2세대, 3세대까지 내려간 사람일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민족이라는 것, 그거 외에는 별다로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나는 나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느헤미야는 그것을 직접 본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75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광경을 보지도 않고 듣기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것을 다 포기한다? 근데 느헤미야는 이 안주할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모험하는 그런 인생으로 도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상담 심리학자인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폴 트루니에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는 어떤 실패도 더 이상 실패가 아니며 하나님의 인도는 떠나는 자의 것이지 머무는 자의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이 조금 안정되잖아요. 그러면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조금 들고 생활이 좀 편해지면 아유 이제부터는 좀 쉬어야 되겠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위에 한 시대 쓰임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풍요로워졌거나 안정됐을 때 현상 유지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도전하는 삶을 여러분 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직도 한창입니다. 여러분, 안주하신 삶이 아니라 도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5절부터 10절에 있는 내용은요,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5절을 보시면 그 하나님께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어떤 일이 아니라 민족의 일로 기도했고요. 민족의 일이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일 동안을 그것도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얼마만큼 다가오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정말 조국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수일 동안 눈물 뿌려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저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한국에서 태어나시고 자라가서 여기 오신 분입니다. 그렇죠? 저를 비롯해서. 물론 저는 좀 어릴 때 왔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1세대인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세대, 3세대 넘어간 우리 2세, 3세 아이가 조국을 위해서 금식하며 눈물 뿌리며 며칠을 기도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감이 좀 잡히세요, 이제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민족의 문제를,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완전히 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자신의 권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 수도 있었어요. 누구를 시켰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이 문제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기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믿음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하면서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느헤미야는 정말 신앙 교육이 제대로 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세였지만 3세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2.5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길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금식하며 슬퍼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 사람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내 문제 아니니까 그냥 얘기하면 돼요. 근데 저 사람의 문제가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얘기가 틀려져요. 여러분, 지금 무기에서 가장 핫한 토픽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낙태에 대한 것입니다. 정치권에서 난리가 났어요. 뭐 그 외에도 다른 것도 있지만 오늘 새벽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낙태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나랑은 별로 상관없고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통계를 제가 요즘 거기에 꽂혀서 많이 본다 그랬잖아요. 읽고. 저는 몰랐는데 미국에 있는 흑인 있잖아요. 흑인 분들의 중에서 그 중에서 여자분들 그리고 여자분들 중에서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적정 연령이 된 그런 여자분의 분포가 미국 전체 인구의 3%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흑인 인구는 그보다 더 많아요. 근데 흑인 전체 인구 중에서 여자분, 그리고 또 여자분 중에서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에 있는 여자분들이 3%래요. 미국 전체 인구에. 그런데 그 3%가 미국 전체 낙태의 50%를 한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수만 명의 아이들이 매년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통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그럴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미국 전체 인구의 인구 중에서 3%밖에 안 되는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분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낙태율이, 미국 전체 낙태율이 50%입니다. 엄청난 그 아이들이 여러분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는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로 여기고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뜻대로 그런 그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문제만 보고요. 문제만 생각하고요. 문제만 고민하다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그런 일까지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그런 과정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느헤미야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과 7절을 보시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겪고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이스라엘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헐벗고 굶주리고 지금 능욕을 당하고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그 문들이 불태워지고 막 이런 일들이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들이 겪고 있는 지금 현재의 상황과 문제들은 그 문제 자체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영적인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바라보면서요, 많은 사람들도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뭐 정치적인 어떤 위기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슨 도덕적 윤리가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의 진정한 문제는, 여러분 그런 문제 분명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요, 눈물과 기도로 잃어버린, 그 눈물과 눈물의 기도를 잃어버린 영적 위기가 진정한 위기라는 것입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말씀의 홍수시대라 그러는데 말씀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말씀이 너무 흔해져 버렸어요. 싸구려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눈물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영어 예배하면서 지금도 영어 사역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꽤 됐죠? 물어봤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요즘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안 한대요. 그냥, 야, 기도를 안 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아, 묵상하면서 그냥 명상 비슷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제가 미쳤구나, 정말. 제가 그랬어요. 미쳤구나, 제가 그랬어요. 또 정신 차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를 잃어버린 영적인 위기라는 것은,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고, 아무도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그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눈물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있는데도 안타까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위기가진정한위기이고요그것때문에생기는것이지금우리가피부로느끼고있는문제들이란말이에요우리는하나님의말씀을회복하고이러한눈물과통회의기도를회복해야한다는것입니다하나님나라의역사는요눈물의기도가흘러나가는곳에서이루어집니다하나님나라의역사는우리의가정과교회그것을교회를위해서눈물로기도할때그기도가흘러가는그곳에서이루어질수밖에없는것입니다우리의기도의지경이넓어져야합니다여러분언제까지여러분맨날우리집우리애들우리삶우리 가족뭐우리이것만하고있겠어요언제까지그러실것입니까나의삶이평안하고별일이없다고기도까지안주하고기도제목이없다고얘기하는분들참많습니다기도제목얘기하려고하면한참을생각해야돼요이거는말이안되는겁니다기도제목이얼마나많습니까기도해야할것이얼마나많습니까여러분나는별기도제목이없다고하시는분들은그자기만바라보기때문에그렇습니다이웃의아픔을위해서민족과고통을민족의고통을위해서교회의미래와하나님나라를위해서하나님이찾으시는영혼들을위해서여러분우리는느헤미야처럼눈물로금식하며기도할수있어야합니다여러분종교개혁했던존낙스는스코틀랜드가아니면죽음을달라고얘기했습니다여러분바울은요내가하나님의은혜에서떨어질지언정이민족이구원받기를원한다고기도했습니다여러분모세도마찬가지죠자기의이름이생명책에떨어질지라도이목이고든백성들을하나님께서긍휼히여겨달라고기도했습니다이게사명자예요여러분여러분11절을보시면니헤미야가기도합니다회개기도에언약의근거에서주의이름을경외하기기뻐하는종의기도를들어달라고그렇게기도하고있습니다그리고그일을이룰수있도록형통하게해달라고그렇게기도합니다은혜를입었어요그랬더니여러분그의기도에대한하나님의응답이어떻게왔냐면우리가오늘읽지않았지만2장6절을이하에있는내용을보시면왕이그를보내기를즐겨합니다그러니까즐겁게기쁘게보내줬단말이에요7절을보시면그가국경을통과하는데지장이없도록편지까지써줍니다성을지을수있는성벽을지을수있는재료까지허락해줍니다뜻하지않게하나님께서모든것을기도로응답해주신것입니다여러분느헤미야는기도했는데그기도보다더많은것을할수있도록하나님께서허락해주셨다는것입니다여러분오늘이세대는요눈물의기도를요구하고있습니다눈물의기도가없기때문에지금하나님의사역이너무나도더디게이루어지는거예요그런기도의용사로하나님의복음의용사로여러분쓰임받으시기를간절히축원합니다여러분미국남북전쟁때그프레드릭스버그대전투라는유명한그전투가있었습니다여러분이95번선상하이웨이를쭉타고가다보시면이남북전쟁전쟁그터들이쭉나와요나옵니다셰논도아밸리도있고뭐프레드릭스도있고불혼스있고굉장히많습니다어이근처에도아마하나있을거예요제가알기로는뉴저지도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근데중요한거는뭐냐면이프레드릭스버그전투가굉장히치열한전투였습니다단순히뭐그여러분아시다시피그일렬로쫙서가지고총메고가다가한꺼번에쏘는그런형태의전투였는데도불구하고나중에는너무거리가가까워져서육탄전까지치릅니다수많은부상자들이생겼고요그들은중간에그들을남겨놓고그전전터에남겨놓고쌍방울후퇴해서대처하고있었습니다그때북군병사하나가물통몇개를들고전장터로나가기시작합니다그러니까북군에서그병사하나가일어나서막달려나오니까남쪽에서총을막쏘기시작합니다그런데도이병사가목숨을걸고이넘어져있는부상자들남군이건북군이건가리지않고부상자들에게물을마시우고그들의상처를씻어주기시작했습니다이광경을보고양쪽에있는사령관들이서로우선그싸우지말고휴전을하자고그리고부상자처리를하자고그렇게제안을해서싸움이중단됩니다휴전하게돼요이때남군장교가 이 처음에 태어났던 북궁 병사에게 다가가서 묻게 됩니다. What is your name? 네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병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My name is Christian. 이 병사는 부모님이 자신에게 준 이름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총탄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 한복판으로 뛰어나가게 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뛰어나가게 한 자신의 이름을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에게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은요 결코 싸고 편리한 이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은 목숨을 건 이름이었고 전 존재를 건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그는 자신이 가만히 있어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숨 걸고 나가서 그들에게 그 도움을 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안주가 아닌 자기 자신을 피조물의 형체로 낮추셔서 부끄러운 죽음까지 당하신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의 영생은 우리는 영생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 모두는요 현상 유지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우리가 있는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편한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우리끼리만 즐겁고 우리끼리만 있으면 좋은 거. 그냥 현상 유지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십자가는 좋아하는데요. 십자가 지는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자기가 있는 곳에서 편안히 살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부담을 느낄 필요도 없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가서 뭔가를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헌신하며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같이 극도의 이기주의로 나만 내 가족만 잘되면 되지 하는 이런 사회는요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결국 함께 망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짐이나 십자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부담이 아니라 여러분 영광의 십자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 이웃을 섬기는 것 그것은 주님의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주변을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주변에는요 무너진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치, 경제, 도덕, 질서, 자존심, 가정, 교회, 학교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위해 여러분 어떤 것을 하고 계십니까? 감히 구하고는 계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일으켜 세워야 될 사명을 받은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주보다 일어나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원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십자가를 메는 것도 좋아하고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근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 작은 예수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얼마만큼의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들은 얼마만큼 우리 주변에 무너져가고 있는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눈물 뿌려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만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자꾸 안주하려고만 합니까? 오로지 나, 내 가족, 조금 더 나가면 우리 교회, 이게 다일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래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여러분은 사명자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나이가 몇이든 간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만 한다면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안주하지 마시고요, 이 시간에 주 앞에 다시 한번 도전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요 같이 기도합니다. 주...